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생각보다 이 일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종료주일을 맞습니다. 곳곳에 피난처에서 잘 계시고 있는지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할 때 눈물이 났다, 슬펐다, 가슴 아팠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점점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고 익숙해지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문제를 알고 내 문제를 바로 잡아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닌가 해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문을 여십시오. 우리의 집 문을 열고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문제를 연다면 바로 내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같이 들어와 나와 공감하시며 내 문제에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탄식하시며 함께 우시며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에 집중하는 종료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시작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의 삶의 알람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깨우쳐주려고 맞춰진 알람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순환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 복음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 도시를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마태는 두 단어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피, 다른 하나는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의 가격을 놓고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돈으로 팔고 샀습니다. 자기들 것도 아닌데 말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이득을 챙기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때에도 가룟 유다는 이익을 위해서 따랐던 것이지 복음을 위해서 따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받은 예수님의 몸값은 은 30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은 30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가축이 종을 들이받았을 때 가축의 주인이 종의 주인에게 배상금으로 지불하는 액수이고요. 스가랴 11장에 보면 노동자의 넉 달치 월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넉 달치 월급의 가격에 매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값이라는 단어를 기록했는데 이 값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price가 아니라 value, 또 존엄성, 가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주님을, 구원자를 얼마만큼 존엄히 여겼으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존엄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얼마만큼 여기고 있는가 돌이켜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가치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얼마만큼 존엄히 여기고 계십니까? 어제 오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고민했습니다. 오는 성금요일 어떻게 할까? 온라인 예배라도 성찬식을 할까? 그런데 이것은 신학에 맞지 않고 또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라 저희들 아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성금요일 성찬식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8시 기도로 각 가정에서 하시는 것이 옳다 판단되었지만 칼뱅은 성찬식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성찬식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만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알리는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성찬식을 안 해서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표지판을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았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종료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포도원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포도원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정성껏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럼 농부들은 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심부름하던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네요.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였어요. 죽이면서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농부들이 서로 말했는데 이는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참 이기적이죠? 못됐죠? 주인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그 예수님의 목숨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몸값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으면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버리지 아니하고 늘 그 이익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욕심부리며 심지어 우리의 신앙마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값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었는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전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제는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쏟아 붓는 제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마시는데 다 마셔버리는 겁니다.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마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을 다 마셔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텅 빈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그곳, 그곳을 바로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받은 예수님의 몸값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이사야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Keep justice, do right. Keep justice,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간 집에 머물라, stay home 하니까 집에 계시기 힘들지요. 자꾸 나가고 싶지요. Keep justice. 하나님이 머무라 하는 자리에 머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 이익을 찾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가 아닌 자꾸만 다른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람시계가 켜져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자리에 머물러 서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keep justice라고 할까요? justice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자리에 머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stay home, 안전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집에 머물라 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justice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justice가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또한 do right, 옳은 것을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닙니다. 이쯤 됐으니까 나가도 되겠지. 이쯤 됐으니까 괜찮겠지. 계산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계산이 너무 빠릅니다. 삶이 모든 것이 계산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do right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4장 3절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do right은 누군가를 권면하고요, 누군가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은 잘해요. 그런데 가족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족들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가족들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권면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 기간 잘 버텨줘서 서 있어줘서 고맙다. 지금은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do right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을 권면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고 서로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떤 찬양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때라는 찬양을 읊조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때가 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믿음과 확신으로 시작했던 일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이런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무엇 해야 될까요? 찬송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노래하라.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라고 노래를 불러야 할 때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keep justice, 우리가 그 자리에서 do right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이고 그때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삶의 장애를 넘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래봬도 우리가 뉴욕호 아닙니까? 지금 또 다른 장애가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뉴욕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잡초들 아닙니까? 어디서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밟아도. 아무도 찾지 않는 교회에 우뚝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말에 나훈아 씨가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트로트만 들었던 거고요. 그러나 시편과 호세아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는 잡초의 근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뉴욕을 살아가는 우리에는 잡초의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 충분히 극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나고 삶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세상과 단절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값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은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받은 구원이 그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오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오염되어 병든 나의 생각을,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번 주간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참 악하거든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이득을 챙기려는 본성이 독사의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 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본성이 착하신 그분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달리다 쿰이라는 방언이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것이죠. 왜 소녀입니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소녀야 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쿰 선포하십시오.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고통받는 여인을 위로하시기 위해 관에다 손을 대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도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육체가 잠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성도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쳐야 합니다. 쿰! 그럴 때 우리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 겁니다. 언제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나 자신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쿰!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또 한 가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지금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막히고 풀리지 않는 상황일 때 우리는 이 방언을 사용해야 합니다. 쿰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방언 쿰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때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쿰 일어나라.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중간이란 나를 위해 주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 피값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 기억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을 고난중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을까봐 절기로 알람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죽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가 자꾸 숫자로만 떠오르는 것이 싫습니다. 만약 그 숫자에 내가 들어간다면, 우리 가족이 들어간다면, 우리 교우가 들어간다면 그게 숫자일까요? 그건 현실이 됩니다. 현존이 되는 겁니다.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고,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 실업이 지금 내 주변으로 앞자키 같이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값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쿰을 외쳐야 하고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십시다. 우리 이웃을 위해 중보하십시다. 그러기 위해 고난주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때 세상은 뉴욕은 반드시 일어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은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꿈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